제96편 야훼 히브리인의 하나님. 신격을 생각할 때 사람은 먼저 모든 신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는 외부의 모든 신을 자기 부족 신격 아래 복속시키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이고 지고한 가치를 지닌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모든 신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는 더 탁월한 개념으로 통합했다. 힌두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격을 리그베다에 표현된 신들의 한 가지 영성으로 합성시켰으며 한편 메소포타미아인은 벨마르덕이라는 더 집중된 개념으로 그 신들을 축소시켰다. 이 일신교 관념은 마키벤터 멜기세덱이 팔레스틴의 살렘 지역에 출현한 후 오래지 않아서 온 세계에 퍼졌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신격 개념은 포함시키고 종속시키고 배제하는 진화된 철학 개념과는 달랐으며 오로지 창조하는 능력에 기초했고 메소포타미아와 인도와 이집트의 최고 신격 개념에 곧 영향을 미쳤다. 겐족 속을 비롯한 다른 몇몇 가나안 부족은 살렘 종교를 전승으로서 존중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육신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것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증여되는 길을 예비하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종교가 그렇게 육성되어야만 했다. 미가엘은 자신이 나타나게 될 그들 가운데 우주 아버지를 믿는 어떤 민족이 존재하기 전에는 유란시아에 올 수 없었다. 팔레스틴에서 겐족 속이 살렘 종교를 자신의 신조로 유지해왔으며 이 종교는 나중에 히브리인이 채택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집트인의 도덕적 교훈에 영향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바벨론 신학사고에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에 대한 이란인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히브리인 종교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마키벤터 멜기세덱 사이의 언약에 입각한 것이고 진화적으로는 여러 독특한 상황에 알맞은 우연한 사건들의 결과물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전체 레반트의 종교와 도덕과 사상에서 거리낌 없이 빌려온 것이다. 히브리 종교를 통하여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의 도덕성과 종교적 사고의 많은 부분이 서양 민족들에게 전해졌다. 1. 셈족 속의 신격 개념. 초기 셈족 속은 영이 만물에 내주한다고 생각했다. 동물계와 식물계의 영들, 소산물의 주인인 일 연생 영들, 불과 물과 공기의 영들, 그리고 경외심과 숭배를 받으려는 영들로 가득한 진정한 만신전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의 창조주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은 이런 하위 영들 또는 자연 신들에 대한 믿음을 결코 온전히 없애지 못했다. 히브리인이 다신교로부터 단일신교를 거쳐서 일신교로 발전한 것은 중단되지 않고 연속해서 일어난 개념 발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신격 개념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역행을 경험했으며 또한 모든 시기마다 서로 다른 셈족 속 신자 무리들 가운데서 다양한 하나님 관념이 존재했다. 때로는 수많은 단어가 그들의 하나님 개념에 적용됐으며 이런 다양한 신격 이름은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유대 신학의 진화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1. 야훼는 남부 팔레스틴 부족들의 신이었는데 그들은 이 신격 개념을 호렙산 곧 시나이 하산과 관련시켰다. 야훼는 셈족 속 부족들과 민족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경배를 요구한 수백 수천의 자연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2. 엘렐리온. 멜기세덱이 살렘에 머문 후에 그의 신격 교리가 여러 세기 동안 다양한 해석판으로 유지됐지만 일반적으로는 엘렐리온 곧 하늘의 지고자 하나님이라는 말로 암시됐다. 아브라함의 직계의 후손을 포함하여 다수의 셈족 속이 여러 경우에 야훼와 엘렐리온 둘 다 숭배했다. 3. 엘샤다이. 엘샤다이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하나님 관념은 이크나톤의 아톤 교리로 인하여 변경되고 엘렐리온 개념에 들어있는 멜기세덱 교훈에 더 영향받았던 아멘에몹의 지혜서 교훈에서 유래된 합성물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정신에 스며들면서 엘샤다이 개념은 야훼를 믿는 사막의 믿음에 철저히 영향을 받게 됐다. 이 시대에 있었던 종교의 지배적 관념 가운데 하나는 이집트인의 신성한 섭리 개념, 즉 물질적 번영이 엘샤다이를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르침이었다. 4. 엘. 용어가 이렇게 온통 혼돈되고 개념이 불분명한 가운데 경건한 많은 신자는 신성에 대한 이런 진화하는 모든 관념을 숭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고 그리하여 이복합된 신격을 엘이라고 부르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 용어에는 베두인족의 자연 신들도 포함됐다. 5. 엘로힘. 수메르 갈대아인 집단들이 기슈와 우르에 오랫동안 존속했는데 이들은 아담과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에 기초한 세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 개념을 가르쳤다. 이 교리는 이집트로 전수됐고 이 삼위일체는 거기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단수 형태의 엘로아로서 숭배됐다. 이집트에서 철학을 하는 무리들과 히브리 혈통의 후대 알렉산드리아 선생들은 다원적 하나님들이 이렇게 통일됐다고 가르쳤으며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조언자들 중에서 다수가 이 삼위일체를 믿었다. 그러나 삼위일체적 엘로힘 개념은 그들이 바벨론인의 정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기까지는 히브리인 신학의 실제 부분이 된 적이 결코 없었다. 6. 잡다한 이름. 셈 족속은 자기네 신격의 이름을 입 밖에 내기를 싫어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때때로 수많은 명칭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영, 주, 주의 천사, 전능자, 거룩하신 분, 지고자, 아도나이, 태고 항존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규리오스, 야, 만군의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등이었다.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오랜 체험에서 최종으로 진화된, 완성된 야훼 개념을 나타내려고 근래에 채택된 용어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수 시대 이후 1500년이 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까지 신의 사는 때때로 화산 활동이 계속됐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 지역에 머물렀던 후대에도 이따금 화산 분출이 있었다.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우레 같은 폭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불과 연기는 주변 지역에 있는 베두인족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그들로 하여금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 호렙산의 이 영은 나중에 히브리인 셈 족속의 신이 됐으며 그들은 결국 그 신이 다른 모든 신보다 우월하다고 믿게 됐다. 가나안 족속은 오랫동안 야훼를 숭배했고 비록 겐 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렘 종교의 초월신의 엘리온을 다소 믿기는 했으나 대다수 가나안 족속은 옛 부족의 신격들을 느슨하게 숭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행성 간 하나님은 고사고 국제적 하나님을 지지하려고 자기네 민족의 신격들을 기꺼이 버릴 생각이 거의 없었다. 우주의 신격을 받아들일 만한 정신을 갖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은 계속 자신의 부족 신격들을 숭배했는데 야훼는 물론 베두인족 목자들의 신하의 화산영 개념을 상징화한 금과 은으로 만든 송아지도 포함됐다. 시리아인은 자기네 신들을 숭배하는 동시에 히브리인의 야훼도 믿었는데 시리아인 선지자들이 시리아 왕에게 저희의 신들은 언덕의 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가 저희와 평야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저희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작은 신들은 최고 신격에게 종속되며 위대한 조브 즉 주피터는 겨우 감탄사로서 존속할 뿐이다. 일신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하급 신들을 영, 귀신, 운명, 네레이즈, 요정, 농가의 요정, 난쟁이, 여자 요정, 흉한 등으로 유지시킨다. 히브리인은 단일 신교 단계를 지나왔고 야훼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음을 오랫동안 믿어왔으나 점점 더 이런 이방 신격들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믿게 됐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신 케모슈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그 신이 야훼보다 밑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에 관한 필사자의 모든 이론 중에서 야훼 관념이 가장 광범하게 발전해왔다. 그런 발전적 진화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있었던 부다 개념의 변모밖에 없는데 야훼 개념이 마침내 우주 아버지 관념으로 인도된 것처럼 부다 개념은 결국 우주 절대자 개념으로 인도됐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유대인은 이렇게 하여 자신의 신격 관점을 호렙산의 부족신으로부터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후대의 창조주 아버지로 바꿨으나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런 진화하는 신격 개념을 줄기차게 야훼라고 불렀다. 2. 셈족속의 민족. 동방의 셈족속은 잘 조직되고 잘 훈련받은 기마인이었는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동쪽으로 침입하여 거기서 바벨론인과 결합했다. 우르 근처의 갈대아인은 동쪽 셈족속 가운데서 가장 진보된 족속에 속했다. 페니키아인은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장악한 우수하고 잘 조직된 혼합된 셈족속 집단이었다. 인종적으로 볼 때 셈족속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 가장 피가 많이 섞인 사람에 속했는데 당시의 세계의 아홉 인종 가운데 거의 전체의 유전 인자를 내포했다. 아라비아의 셈족속은 북쪽의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반복하여 투쟁하면서 올라갔으나 더 조직이 잘 돼 있고 더 고도로 문명화된 북부 셈족속과 헬족속에게 번번이 밀려났다. 나중에 대단히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는 동안 방랑하는 이베두인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집트 공공작업장의 계약 노동자가 되어 이집트로 들어갔는데 이들은 나일 강유역에 평범하고 학대받는 노동자로서 매일 힘들게 고생하고 노예 상태의 쓰라린 체험을 하는 신세가 됐을 뿐이다. 마키벤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시대 이후가 돼서야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떤 셈족속 부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인, 유대인 및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부르게 됐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 전체의 인종적 조상이 아니었으며 이집트의 포로 됐던 베두인 셈족속 전체의 조상도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그의 자손이 후대 유대인 민족의 핵심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시족으로 편입된 거의 대부분의 남녀는 이집트에 머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온 아브라함 후손과 그들의 셈족속 동료들이 아라비아 북부를 거쳐서 여행하는 동안 모세의 지휘체제를 따르기로 선택한 동료 유목민에 불과했다. 얼마 안 있어서 히브리인 국가를 형성하게 될 셈 족속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가 되자 엘렐리온 지고자에 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신성한 은총을 받는다는 언약은 대체로 잊혀졌다. 그러나 포로로 살던 이 기간 내내 이 아라비아 유목민은 야훼를 그들 종족의 신격으로 믿는 전통적 믿음을 유지했다. 100개 이상의 독립된 아라비아 부족이 야훼를 숭배했고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의 혼합된 혈통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비교적 교양 있는 부류 가운데서 유지됐던 멜기세덱의 엘리온 개념에 10개 물든 것을 제외하고 포로가 된 서민 계층의 히브리인 노예들이 가진 종교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신비적인 옛 야훼 제례식의 개정판이었다. 3. 독보적인 모세 최상급 창조주라는 히브리 개념과 이상이 진화하기 시작한 것은 위대한 지도자요 선생이요 조직가인 모세의 지도하에 셈 족속이 이집트에서 떠날 때부터였다. 그의 어머니는 이집트 왕족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베두인족 포로와 정부 사이에서 연락 업무를 맡은 셈 족속 혈통의 관리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우수한 종족 근원에서 유래된 자질을 소유했으며 그의 조상은 피가 아주 많이 섞였으므로 어느 한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이런 혼합된 유형이 아니었다면 그의 지휘하에 이집트에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도망친 그 베두인 셈 족속과 결국 연합하게 된 다양한 유랑민 무리를 잘 다루도록 했던 그런 특이한 다재다능함과 융통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나일 왕국 문화가 유혹했음에도 모세는 아버지의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다. 이 위대한 조직가가 아버지의 민족을 언젠가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베두인족 포로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종교를 갖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참된 하나님 개념이 없었고 세상에서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일찍이 어떤 지도자도 이보다 더 비참하고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무지한 인간 집단을 개혁하고 향상시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노예들은 유전적 혈통에 잠복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유를 위한 폭동을 일으키고 파우팔라를 위하여 유능한 조직자 단체를 구성할 만큼 모세가 지도한 충분한 숫자의 학식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우수한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의 토착민 감독관으로서 고용됐으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이집트인 통치자들에 대한 모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모세는 셈 족속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협상하려고 애썼다. 그와 그의 형제는 이집트의 왕과 협정을 맺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평화적으로 나일 강유역을 떠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동한 대가로 적당한 양의 돈과 물질을 받게 돼 있었다. 히브리인 편에서는 바로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이집트에 대적하는 어떤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그 왕은 나중에 그의 첩자들이 베두인족 노예들 가운데서 불충함을 발견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 조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이집트에 맞서서 유목민을 조직하기 위해 사막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자유를 찾는다고 그 왕은 주장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으며 때를 기다리다가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강력한 리비아 군대가 남쪽에서 들이닥치고 그리스 해군이 북쪽에서 침입하는 동시적 맹공을 물리치는 이래 이집트 군대가 충분히 전념하게 됐을 때 이 대담한 조직가는 자기 동포를 이끌고 극적인 야간 도주를 감행함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다. 자유를 위한 이 행진은 신중하게 계획됐고 능숙하게 수행됐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규모의 이집트 부대와 바로가 맹렬하게 추격해왔지만 도망자들의 반항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 많은 전리품을 안겨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사막에 있는 조상의 고향을 향해서 행진하는 탈출 노예 무리의 노획물이 더해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4. 야훼를 선포함 모세의 가르침은 진화하고 향상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에게 영향을 미쳤고 20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그렇다. 모세는 더 진보된 이집트 종교 철학을 이해했고 한편 베두인족 노예는 그런 교훈을 거의 알지 못했으나 그 선조들이 야훼라고 불렀던 호렙산의 신을 한결같이 잊은 적은 결코 없었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교훈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왕족 핏줄의 여자와 포로된 인종의 남자가 보기 드물게 결합하게 된 것을 그들의 공통된 종교 신념이 설명해준다. 모세의 장인은 엘렐리온을 숭배하는 겐족 속이었지만 이 해방자의 부모는 엘시아다이를 믿었다. 그래서 모세는 엘시아다이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육받았으며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 엘렐리온을 추종하는 사람이 됐고 히브리인이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에 신의 산에 머물 무렵이 되자 전에 가졌던 그의 모든 믿음으로부터 그는 새롭고 확장된 신격 개념을 형성했고 현명하게도 이것을 자기 민족에게 확장된 전통적 부족 신 야훼 개념으로 선포하기로 작정했다. 모세는 이 베두인족에게 엘렐리온 관념을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이 교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그는 그 부족이 섬기는 사막의 신을 추종자들의 유일한 신으로 절충하여 채택하기로 신중하게 결정했다. 모세는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이 다른 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야훼가 모든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특히 히브리인에게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베두인 부족들의 금송아지론을 상징되던 야훼라는 옛 이름을 가장하여 새롭고 더 높은 신격관념을 이무지한 노예들에게 제시하려고 애써야 하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도망치는 히브리인의 신이 야훼였다는 사실은 왜 그들이 거룩한 신의 산 앞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 호렙산의 신 야훼의 이름으로 모세가 공표했던 십계명이 왜 거기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설명한다. 신의 산 앞에 오래 머무는 동안 새로 진화하는 히브리인 경배의 종교 예식 절차가 더욱 다듬어졌다. 그들이 산 아래서 경건하게 머물던 셋째 주에 호렙산의 맹렬한 화산 분출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 진보된 숭배 예식을 제정하고 4분의 1세기 동안 추종자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모세가 성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야훼의 산이 불 속에 휩싸이고 연기가 마치 화로 연기처럼 올라갔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이런 지각 변동을 고려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이 막강하고 무시무시하고 맹렬한 불이고 무섭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모세가 동족에게 가르쳤을 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은 놀랍지 않다. 모세는 야훼가 직접 히브리인을 유일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으며 새 민족을 세우고 있었고 현명하게도 자신의 종교 교훈을 민족의 것으로 만들었고 야훼가 엄격한 감독관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추종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럼에도 야훼가 모든 육신의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을 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너희 피난처시며 영원한 발로 보호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신성 개념을 확장시키려고 애썼다. 모세는 야훼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으며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저버리지 않고 너희를 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 모세는 진실하고 죄악이 없으신 모든 행사가 정당하고 옳으신 하나님이라고 야훼를 표현했을 때 그를 최고 신격의 존엄까지 격상시키려는 영웅적인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런 고귀한 가르침에도 추종자들의 제한된 이해력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닮았으며 분노와 진노와 엄격함을 촉발하기 쉽고 심지어 복수심이 불타고 사람의 행위에 쉽게 좌우되는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교훈에 따라서 이부족의 자연 신 야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됐는데 그 야훼는 광야로 나와서 방랑하는 때까지도 그들을 따라왔고 거기서 곧 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졌다. 후일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어 포로 생활을 한 덕분에 진화하는 야훼 개념이 마침내 해방됨으로써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일신교의 역할을 떠맡았다. 히브리인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특색은 호렙산의 원시 신으로부터 뒤를 잇는 영적 지도자들의 교훈을 거쳐서 두 이사야의 신격 교리에 묘사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 신격 개념이 이렇게 계속 진화한 것과 관계되는데 두 이사야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훌륭한 개념을 선포했다. 5. 모세의 교훈. 모세는 군사 지도자와 사회 조직가와 종교 선생의 역할이 대단하게 통합된 인물이었다. 그는 마키벤타와 예수 사이의 기간에 개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 선생이자 지도자였다. 모세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많은 개혁 정책을 이스라엘에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한 사람의 생애 만에 그는 히브리인이라 불리고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유랑민 무리를 노예 신세와 문명화되지 못하고 방랑하던 처지로부터 이끌어냈고 차후에 한 나라가 탄생하고 한 종족이 영속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출애굽 당시에는 히브리인에게 글자가 없었으므로 모세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기록이 매우 희귀하다. 그 시대와 모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 1000년 이상 경과한 뒤에 잔존하는 전승으로부터 유래됐다. 모세가 이집트인과 주변의 레반트 부족들의 종교보다 앞서서 이룩한 진보 가운데 다수는 멜기세덱 시대의 겐족속 전승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 사람에게 마키벤타가 가르침을 주지 않았다면 히브리인은 아무 희망 없는 암흑 속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것이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는 멜기세덱 시대의 전승 가운데 남은 것들을 수집했고 이교훈은 이집트인의 학문과 결합되어 이스라엘 족속에 개량된 종교와 제례식을 창안하도록 모세를 인도했다. 모세는 조직가였으며 이집트와 팔레스틴의 종교 및 사회관행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선택했고 이 풍습을 멜기세덱 교훈의 전승과 결합시켜서 히브리인 경배예식 절차 체계를 조직했다. 모세는 섭리를 믿었으며 초자연적 힘이 나일강 및 다른 자연 요소들을 통제한다는 이집트 교리로 철저히 오염됐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식견을 가졌으나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 마음으로 히브리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가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며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태의 열매와 너희 땅의 소산물을 곧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떼를 배가시킬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번영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주께서 너희의 모든 병을 물리치고 이집트의 악한 질병들 중에서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는 심지어 너희 하나님이신 주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에게 빌려주겠으나 너희는 빌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여러 민족을 다스리겠으나 그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지하고 무식한 히브리인이 납득하도록 엘렐리온 곧 지고자에 대한 자신의 고귀한 개념을 조화시키려고 위대한 정신을 지닌 이 모세가 애쓰는 모습은 정말로 애처로웠다. 그는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너희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우레같이 소리쳤고 한편 혼합된 군중을 향해서는 모든 신 중에서 너희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냐고 선언했다. 모세는 주물과 우상 숭배에 용감하게 대항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했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호렙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날의 견줄만한 것을 너희가 본 일이 없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모세는 야훼가 자비롭다고 선포하기를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응보를 두려워하게 하여 민족을 다스리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주 너희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은 주, 위대한 하나님, 강력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신다. 게다가 그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죽이실 것이며 너희가 복종하면 곧 쳐주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거친 시족들을 통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세는 오직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법령에 복종하는 조건에서만 이부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리라고 가르쳤다. 이 초기 시절의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의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는 전쟁하는 이고 전쟁터의 하나님이요 적들을 괴멸시키는 영광스런 권능의 존재라고 배웠다. 너희의 주 하나님은 너희를 구출하기 위해 진영 한가운데서 행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만 또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고 적을 저주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모세는 우주적이고 인자한 신격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거의 보여주지 못한 반면 그들의 일상적 야훼 개념은 대체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부족 신들보다 나을 것이 거의 없는 하나님 개념이었다. 그들의 하나님 개념은 원시적이고 미숙하고 사람의 모습을 닮은 상태였으며 모세가 죽은 후에 입에 두인 부족들은 자신들이 그전에 섬겼던 호렙산과 사막의 신들에 대한 어느 정도 미개한 관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모세가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제시했던 확장된 더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은 곧 사라졌으며 한편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주물이었던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섰는데 금송아지는 팔레스틴 목동들에게 야훼를 상징했다. 모세가 히브리인에 대한 지휘권을 예수아에게 넘겼을 때 모세는 이미 아브라함과 나홀과 롯의 친족 후손들 그리고 관계된 다른 부족들 중에서 수천 명을 모았고 그들을 채찍질하여 스스로 지탱하고 어느 정도 자치하면서 목축을 하는 전사들의 민족이 되도록 했다. 6. 모세가 죽은 후의 하나님 개념. 모세가 죽자 그의 고상한 야훼 개념은 급속도로 타락했다. 예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온전히 지혜롭고 인정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세의 전통을 계속 간직했으나 일반 대중은 사막에서 가졌던 옛 야훼 개념으로 신속히 돌아갔다. 그리고 신격 개념이 이렇게 퇴보하는 경향은 소위 사사라는 다양한 부족 족장 연달아 통치하는 동안에 갈수록 심해졌다. 모세라는 비범한 인물의 매력이 점점 확장되는 하나님 개념의 영감을 추종자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유지시켰지만 그들이 일단 팔레스틴의 비옥한 땅에 도착하자 유목민 목축업자에서 재빨리 변화하여 깃틀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된 농민이 됐다. 그리고 이런 생활 풍습의 진화와 종교 관점의 변화는 그들의 하나님인 야훼의 본성에 대한 개념의 특성에 다소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신의 산에 엄격하고 미숙하고 가혹하고 우레같이 소리치는 사막의 신이 변형되어 후대에 나타난 사랑과 응보와 자비의 하나님 개념으로 바뀌는 동안에 히브리인은 모세의 고귀한 교훈을 거의 잊게 됐다. 그들은 일신교 개념을 거의 다 잃어버렸으며 유란시아의 영적 진화에서 지극히 중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 즉 만유의 아버지의 증여 아들이 육신화하기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집단이 될 기회를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 예수아는 절망적 상태가 되어 부족원의 정신 속의 지존자 야훼 개념을 유지시키려 애썼고 그 결과로 이렇게 선포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아는 믿지 않는 자기 민족에게 단호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졌던 원래의 옛 종교를 아주 기꺼이 믿으려 했으나 신앙과 정의를 찾는 종교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예수와의 가르침의 요지는 이랬다. 야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며 너희의 범죄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높았던 개념은 야훼를 권능과 심판과 응고의 하나님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때때로 선생이 외롭게 일어나서 모세의 신성 개념을 전파하곤 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니 사악한 너희 자녀는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필사적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전할 수 있느냐? 너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완벽하신 전능자를 너희가 찾을 수 있느냐?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전능자와 접촉하면서도 우리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 7. 시편과 욥기. 족장과 사제들의 지도하에 히브리인은 팔레스틴에서 엄선하게 조직됐다. 그러나 그들은 곧 사막에서 가졌던 뒤떨어진 믿음으로 되돌아갔고 덜친보된 가나안 종교 풍습에 오염됐다. 우상을 섬기게 됐고 방종한 상태에 빠졌으며 그들의 신격관념은 어떤 살아남은 살렘 집단이 유지했고 시편 일부와 소위 욥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인과 메소포타미아인의 하나님 개념보다 훨씬 뒤떨어졌다. 시편은 20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작품이며 많은 것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선생들이 썼다. 레반트 사람이 자연 신들을 숭배하던 이 시절에 지고자인 엘리온의 지존성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꽤 많았다. 수집된 어떤 종교 문서도 헌신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하나님 관념을 시편 기록만큼 그렇게 풍성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놀랄만하게 수집된 이 경건한 문헌을 정독하는 동안 어떤 다른 단일 수집품도 그렇게 긴 세월을 망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독립된 각각의 찬양과 경배의 시의 출처와 연대를 고려할 수만 있다면 무척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시편은 아멘에목부터 이사야 때에 이르는 전체 기간을 포함하고 레반트 전역에서 살렘 종교 신자들이 환영했던 다양한 하나님 개념을 기록했다. 시편에서는 미개한 부족 신격 개념으로부터 후대 히브리인의 크게 확장된 이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국면의 하나님 개념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훼는 사랑 많은 통치자이면서도 자비로운 아버지로서 묘사된다. 이렇게 볼 때 시편의 이 작품들은 20세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일찍이 모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한 경건한 감정 표현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찬송시의 경건한 영성은 세상에서 신성시되는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욥기에 묘사된 다채로운 신격의 모습은 거의 300년에 걸쳐서 20명 이상의 메소포타미아 종교 교사들이 창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메소포타미아 믿음의 수제품에서 발견되는 고상한 신성 개념을 너희가 읽게 되면 팔레스틴이 암흑기를 맞이하는 동안에 잠든 하나님 관념을 가장 잘 보존한 곳이 바로 갈대아우르 주변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팔레스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만물의 충만하심을 종종 파악했지만 그의 사랑과 자비를 파악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시대의 야훼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혼을 지배하려고 악한 영들을 보내는 존재였으며 복종하는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반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는 존재였다. 그는 교활한 자의 방책을 좌절시키고 스스로 속임수에 빠지게 하여 교활한 자를 잡는다. 우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는 목소리가 일어나서 말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의 은혜를 얻게 되고 기쁨으로 그를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성한 정의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으로 구원받은 곧 신의 은혜가 우레에서 전파됐다. 그는 뉘우치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내가 몸값을 받았으니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그를 구출하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것을 악용했으며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혼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출하시고 그는 빛을 볼 것이다. 멜기세덱 이후로 레반트 세계는 엘리후의 이 놀라운 교훈만큼 그렇게 울려 퍼지면서 격려하는 메시지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엘리후는 우리의 선지자였고 살렘 신자들의 사제 곧 한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멜기세덱 거류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사제였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렘 선교사들의 잔재는 히브리 민족이 해체되던 기간의 진리에 빛을 꺼뜨리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선생들의 길게 이어진 계보 중에서 선구자가 나타날 때까지 개념 위에 개념을 쌓아 올리면서 결코 멈추지 않고 야훼 개념의 진화가 최고조에 달하여 만유의 우주 및 창조주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할 때까지 진리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다.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제시했음.